네, 이 이사야 7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동북 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또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위에는 바로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위에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저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위에 북한이 있죠, 그죠? 북한은 북이스라엘쯤 되겠죠? 또 북한 위에 중국이 있죠, 중국. 중국 같은 나라가 아람처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 근데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 나오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러시아쯤 될 겁니다. 러시아가 막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남유다는 제일 남쪽에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와 싸우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도 우리 편에 들어와라. 우리 편에 들어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막자. 아수르와 대항하자. 반 아수르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더 강대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가입하지 않고 우리는 아수르 편 앞에 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보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북한이 볼때이 남한을 놔두면 안 되겠죠, 그죠? 남유다를 내버려 두면 위에는 아수르가 공격하고 밑에는 남유다가 공격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 동맹군에 들어오지 않는 남유다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는 그 당시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지금 아수르도 강대국이 되지만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도와줄 건데 징조를 구하라. 너희들이 믿음을 얻기 위한 증거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제 이 남유다를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믿지 못하면 징조를 구하라. 증거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국가적인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는 그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볼 때는 참 아하스 왕의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유다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증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은 뭘 믿었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믿었습니다.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갖다 바치고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우리 유다를 죽이려고 하면 달려들면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러면서 아수르 왕한테 뇌물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강대국을 믿은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 누가 돈을 줄 거야.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별로 기도를 안 하고 그럴 때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식입니다. 인생에 환란이 닥쳤는데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타는 도움을 청해야 될 텐데 어딘가 뭔가 하나님 이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든 돈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끝으로는 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야. 누군가가 내게 돈을 줄 거야. 누군가 내게 길을 열어줄 거야. 믿는 구석이 있다니. 근데 아하스가 말로는 믿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아수르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죽고 끌려가게 됩니다. 네가 그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도움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크게 죽고 끌려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텐데 그걸 모르느냐.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때 수십만 명이 죽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왜 그걸 모르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징조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징조가 있다. 즉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은 앗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내가 징조를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군가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것이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보통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선악을 분별할 때가 몇 살쯤 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좀 알만할 때가 말이 통하는 것은 한 3살, 4살쯤 되면 말이 통하지요, 그죠? 말이 통하고 좀 뭔가 좀 옳고 그름을 알 때쯤 되면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략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뭔가 애들이 나쁜 거는 알고 좋은 건 알죠, 그죠? 예. 중학교 들어가야 됩니까? 대략, 그냥 대략. 대략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압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자기 것만 요구하고 때만 쓰고 욕심만 부리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아, 거짓말이 나쁘구나. 남들을 때려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선악을 좀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 엉긴 젖과 꿀은 왕들이 먹는 귀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안에서, 남유다 왕족 안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때쯤 되면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구냐 하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연합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연합군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네가 지금 북이스라엘 저기와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 때문에 네가 겁을 내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징조를 하나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왕족 중에서 즉 이 젖과 꿀을 먹는 사람은 왕족 중에서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갈 만한 나이가 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게 될 거다. 너를 두렵게 하는 뿌기스라 아람이 망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할 거다. 너희 유다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나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곧 얼마 뒤에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곧이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조공을 바쳤던 남유다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예루살렘만 빼고 다 정복당하지요. 예루살렘 빼고 다 정복당하게 되고 나중에 기적적으로 사내립이 공격했지만 하나님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전염병을 일으켜서 13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고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죠? 예. 비록 아수르의 공격은 막아냈고 사내립의 공격은 막아냈지만은 나라 전체는 예루살렘 빼고는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이스라엘 생긴 이래 남유다가 생긴 이래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줄 거다 조공을 바쳤으니까 아수르가 이 공격을 막아줄 거다 아수르를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멸망하고 남유다마저도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만 겨우 구원받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는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근데 이 예언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읽었던 그 당시의 예언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 때에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진 징조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쑥대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에 대한 징조로 이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언이 이중적이에요. 이사야 당시에, 아하스 왕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약속의 징조였고, 동시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나타날, 증거할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건 뭘 말씀하셨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루어졌죠. 그죠? 20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해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태어나셨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이것이 심판의 징조였어요. 심판의 징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조의 말씀이었어요. 예언에 대한 징조였죠. 그리고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징조가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구원의 징조죠. 구원의 징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징조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 이중적인 예언 이사야 예언이 700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림절로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수백 년, 수백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징조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혹은 다른 것을 믿어서 온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이 아하스처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최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사람을 믿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다른 거 믿었는데 결국 가보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죠? 사람은 배신할 수가 있어요. 또 돈은 있다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한 목사님이, 여러분 아는 한 목사님이 제게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전화를 해봤습니다. 누군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한 목사님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많았다는 거예요. 길이 많아가지고 누가 나를 도와주면 되니까 안전장치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안 도와주면 이분이 도와주고, 이분이 안 도와주면 저분이 도와주고, 자기는 안전장치가 많기 때문에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별로 기도를 안 했대요. 왜? 이건 너무나 확실하니까, 길이 많으니까 이건 뭐 하나님 안 도와, 기도 안 해도 잘 되겠다라고 걱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길들이 다 막히고 이제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어서, 난감하게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난감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모든 일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아하스 왕처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만 매달려야죠. 그죠? 매달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는데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가능성이 있어 매달리는 게 없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자꾸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인생에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고난과 고통이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죠. 언제요? 언제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 주일에 있었나요? 주일에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씨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그 고통이 그 문제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하스처럼 어리석게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바쳤으니까 돈을 많이 갖다 주었으니까 아수르가 도와줄 거다. 그래서 착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스 왕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리석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도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연례 행사 즐거운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연례 행사로 안주하거나 마음이 들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아하스 왕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으니 아수르 왕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 착각을 하고 안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기도하는 척하면서도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안전하고 형통하리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고난이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무엇이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두렵든지 간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이 축복의 문이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는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추운 날씨에 홍익의 모든 군속들 건강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미끄러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발걸음을 붙들어 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